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소가 없으면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어떤 여자에게 당신은 산소 같은 여자야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살아있는 소. 첫 주에 저는 범사의 글을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첫 주 설교를 전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 없는 해결책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관계, 만남에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자 권면했고요. 지난주 시간에는 혹시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지략을 베풀고 전쟁.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지혜로운 조언 가운데 인생 전쟁을 벌여야 된다. 그 지혜로운 조언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우리 주 예수께로부터 나온다. 오늘은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지혜로, 그분의 지혜로 인도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분의 관점, 생각이 분명하게 생성되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잠언 14장 4절을 원문 직역을 해보면 가축이 없으면 복수형이에요. 가축 중에서는 돼지도 있고 뭐 소들도 있고 하지만 대표적인 동물이 소이기 때문에 보통 소들이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그러나 많은 수확이 있다. 소 한 마리 힘으로. 이게 원문이에요. 여기 나와는 구유는 말이나 소의 먹이를 담아주는 길쭉한 통입니다. 지금은 철제나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를 잘라서 중간에 파내고 이렇게 여물통으로 사용했더랬어요. 저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면은 이 소에게 여물을 주는 이 여물통이 있는 곳은 늘 지저분했고 늘 파리가 있었고 소의 그 똥 냄새, 오줌 냄새가 진동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파리들, 각다기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 지저분한 환경이에요. 영어 표현에 There are pros and cons to everything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모든 일에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There are pros and cons to everything. 언젠가 제가 어떤 문서 작업하기 위해서 PDF 에디터가 필요해서 좋은 게 없나? 라고 이제 검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이 6개 정도의 PDF 에디터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를 해 놓은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장황하게 아티클이 있고 또 있고 있고 이게 여러 페이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옆부분에 보니까 pros and cons라고 해서 장단점 아주 간단하게 별표가 있고 이렇게 처리해놨어요. 시간이 없던 저에게는 그냥 제품 하나하나를 자세히 읽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프로센콘스 장단점 그것을 보고 참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소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프로센콘스 장단점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의해서 조금 생각해보면 단점은 먼저 많이 먹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그 다음에 여물통 주변이 늘 더럽다. 그리고 악취가 난다. 이게 부정적이고 단점입니다. 장점은 무엇일까? 얻는 것이 너무 많아요. 밭을 경작하고 곡물을 운반하고 곡물을 타작하는데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소가 들어있는 건물을 축사라고 그러는데 이 축사는 늘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가 나는데 이거 뭐지? 소가 있어서 그렇다. 축사가 깨끗했으면 좋겠다. 냄새가 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소를 없으면 되지. 소를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잠언서의 기자가 지적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소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생산성, 좋은 부분, 유익된 부분 분명히 있는데 우리의 눈은 한계를 가진, 제한을 가진 우리의 눈은 늘 어디에 포커스가 간다고요? 냄새나고 더럽고 손이 많이 가는 바로 그 부분.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양의 속성을 가진 어리석은 영역 가운데에서 제한적인 유익이 되는 것이 분명히 많은데도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가하고 싫은 부분에 희한하게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눈길이 가는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 해를 시작하는 세 번째 주에 이 내용을 다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컨설팅 전문 강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쓴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운전을 하는데 따라오던 차가 터널이나 지하차도에 들었으면 전조등을 켜고 벗어나면 껐다. 아주 짧은 구간이라도 매번 그러기에 저토록 라이트에 집착하는 걸 보니 운전자가 꽤 소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얼마 전 자동차를 바꾸고 올림픽대로 지하차도를 지나다가 문득 그 차가 생각났다. 새로 바꾼 차의 라이트를 오토모드에 맞추어 두었더니 따로 조작을 하지 않아도 조금만 어두워지면 라이트가 자동으로 작동했다. 운전을 30년 가까이 했지만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그제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너무 소심하다고 생각했던 그 운전자에게 새삼 민망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일단 결론을 내어요.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면 그 경험에 근거해서 마음을, 각도를, 보는 관점을 좀처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양의 속성을 가진 우리의 습성이고 약점이고 제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양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 계세요. 우리는 그분을 의뢰함으로 그분의 관점, 그분이 보시는 시각, 이것을 얻어내야 됩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읽을 때마다 한동안 참 꽤 오랫동안 이 부분은 사도가 어떤 확신에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읽어나가면서도 저의 마음이 편해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게 대단한 고백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과장된 것이면 그만해서 나온 말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을 때 저는 과장했다고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교만한 마음에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도 이 고백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높이 평가하면서 바울이나 저는 고백을 할 수 있지라고 그 사람에게만 한정된 무언가로 섭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이 고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고 또 이것을 추구하도록 섭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할 때 이 마음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트가 아닙니다. Understanding, 이해 또는 mind, 생각이라는 의미를 가진 nous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nous, 생각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이해를 가졌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을 나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다루는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으로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착념해서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가? 왜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것을 붙들고 실험하는가? 주님의 생각을, 관점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보고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관점과 생각이 없으면 지저분한, 냄새나는, 어지러져 있는 소가 들어있는 축사에 들어갔을 때 눈을 굼벅굼벅 하면서 정말 고맙게 나의 생산의 근거가 되고 수확에 없어서는 안 될 그 일꾼인 고마운 소 대신에 지저분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환경만 들어오기 마련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생각, 이 관점, 이 시각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불필요한 고통 가운데 시간 허비하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잠시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한 어떤 지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작은 금조각 하나를 건져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언 14장 4절에 있는 메시지와 관련해서 한번 적용하는 의미로 이것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성경 읽어나가면서 진실을 파악하기 힘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고려해야 되고 몇 가지 비교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중 하나가 사무엘 하 1장에 나오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하 1장에 활노래라는 시를 짓습니다. 10년 이상 다윗을 추격해서 잡아 죽이려 했던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자 다윗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노래를 지어요. 노래를 짓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에게 이 노래를 암송하게 하고 따라 부르게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그 대적 원수가 죽었어요. 그 소식이 들렸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제 원수가 없는 세상에 살게 되었으니 정말 홀가분하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양반이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원수가 몰락했다는 사실에서 오는 내면의 쾌감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상식과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지어서 애도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것이 가식이냐, 정치적인 제스처냐, 아니면 그가 아는 하나님과의 비밀한 관계에서 오는 그 영성을 반영한 진실이냐예요. 먼저 그 노래에 대한 부분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지 아니하고요. 19절과 22절, 24절, 25절만 보겠습니다. 이것이 시이기 때문에 함축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강력하게 다가오지만 우리 성경에는 뭔가 번역적인 도움이 필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19절 잠시 보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두 용사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지칭합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어쩌다 이 강력한 전사들이 몰락했단 말인가? 다윗의 경험상으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은 지질이 중에서도 상지질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요? 어떻게 강력한 전사들이 몰락을 했단 말인가? 이게 전사반열에 사울을 올려놓아요. 22절,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이 있어 요나단의 팔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아, 요나단은 이해해요. 요나단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편이었으니까 얼마든지 용사로서 칭송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사울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이 시를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요나단의 화살은 강력하여 여지없이 적들의 숨통을 끊어놓았고 사울이 휘둘렀던 칼은 정확하게 대적의 몸을 갈라놓았다.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인정합니다. 칭송합니다. 24절, 이스라엘 딸들아, 누구예요? 사울 왕의 휘하에서 다스림을 받던 그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에게 채웠도다. 이 말은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위해 애곡하라. 너에게 고급 자색 옷으로 금장식으로 너희 옷을 화려하게 만들어주었던 너희 왕을 위해 주변 국가와의 전쟁 가운데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전리품을 많이 가져왔겠죠.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고 이렇게 장식하도록 그때 공급했던 자가 누구였지? 사울왕이었다. 그를 위해서 지금 애곡하라는 거예요. 그의 공로를 인정하면서 사울을 비하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식일까 하는 거예요. 25절 보십시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힘있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경탄할 일이다. 어쩌다 그토록 강력한 두 용사가 이렇게 죽어야 했단 말인가? 이스라엘은 그 강력한 무기 두 개를 잃었다. 이렇게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투자했던 그 대상이 죽었습니다. 원수가 멸망했어요. 그런데 그의 공적을 기리는 애가를 지어서 유다 사람들에게 암송하도록 했다는 거죠. 진짜 마음에서 아니면 내가 이토록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사람들이 와 달려들어서 나를 왕 만들겠지라고 하는 정치적인 계산, 정치적인 제스처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사실을 근거로 그의 고백이 정치적 계산이 아닌 진실임을 확신합니다. 그 첫째가 다윗의 생애 가운데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주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19절을 간사함에서 나온 정치적인 계산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인용은 하지 않았지만 20절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그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이 가드나 아스글론은 블레셋 도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함이로다.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 추적해서 생명의 위협을 가리고 했던 그 사울은 분명하게요, 우리가 속아 들어있는 축사에 들어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안 좋은 내용들이에요.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파리가 날고 빨리 나가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군대를 구성하고 있는 이 용사 가운데 하나의 손실로 지금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다윗은 그들의 죽음, 다시 말해서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을 진정 슬퍼했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이 하나님의 군대,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군대가 이 두 용사가 없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힘이 약해진, 취약해진 이 부분을 슬퍼했다는 거예요. 자기 본인에게는 자기를 죽이려는 그 대적이 없어졌다는 의미에서는 어찌 보면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더 큰 것을 보았다는 거죠. 저는 이 다윗의 애가가 악의 눈물 같은 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그 생애 가운데 습성이었던 다윗이 두 사람의 길보아 산에서의 그 패배를 그렇게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잠언 14장 4절에 있는 이 구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말이 안 되는 상상이지만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역으로 사울이 잠언 14장 4절을 깊이 묵상하고 그 생애 가운데 불편하게 하는 것, 고통스럽게 하는 것, 마음에 안 드는 것 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을, 유익된 점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서 다윗을 다른 관점에 보았더라면, 없애야 할 적수와 경쟁 상대가 아니라 정말 성품이 좋고 유능한 내 신하, 내 딸 미가를 사랑하는 정말 좋은 사위, 그렇게 보았더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의 영혼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보면 늘 더러움과 불쾌한 냄새가 떠나지 않는 그런 짐승을 대하는 태도로 다윗을 힘을 다해서 제거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농사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으로 보는 그 시각이 있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이 사건은 생각하게 하고 이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갖고 그분의 관점을 가질 수가 있다면 작은 단위의 승리가 아닌 큰 승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 한번 해보죠. 사울과 다윗의 이런 선택과 이런 결정, 이런 삶을 살아오게 만든 배경이 무엇일까? 무엇이 동인이 되어서 이 두 사람의 인생 행로를 다르게 이끌었을까? 어떤 사람은 심리학적 뭐 또 관점에서 다윗이 출생한 환경이라든지 가정 환경이 또 유복하고 건강했기 때문에 사울보다 더 나은 선택, 또 나은 성장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히려 성경을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결과 저는 오히려 사울이 건강한 가정에서 자랐고요. 다윗은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란 것이 확실해요. 출발 자체는 사울이 훨씬 좋았어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 저 개인적인 확신은 이것입니다. 먼저 시편이 몇 편으로 되어 있죠? 150편이요. 시편 150편은 다섯 권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제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가 한 권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전체는 다섯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보았어요.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제1권 구성에는 보면은요, 전부 다 두세 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다윗의 시, 다윗의 시, 다윗의 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1권 가운데 다윗의 시로 언급하지 아니한 몇 군데를 보면 앞에와 뒤에 시편이 이어져 있는데 모든 것을 고려한 가운데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그것도 다윗의 시편이라고 결론이 나와요. 시편 1편의 저자가 누구일까? 시편 2편과 아주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편의 저자에 대한 힌트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시편 2편이 다윗의 저작임을 밝힙니다. 이로써 우리는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시편 1편이 그리고 시편의 첫 1권 전체가 다윗의 시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세 부류의 사람에 들지 아니하고 2절에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저는 이 확신이 강한데요. 다윗이 이 구절을 썼고 그 가운데 이것을 이 진리를 연습하는 사람이라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앞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씨름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의 생애 가운데 시작 자체가 형제들과의 관계, 부모들과의 관계,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리고 솔로몬과 그 자녀들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요, 성적인 중독이 있는 그러한 역기능적인 무언가가 흐르고 있어요. 다윗의 가게에. 이것은 작은 허물이 아니에요. 작은 싸워야 될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큰 상대예요. 다른 것도 많지만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생애 가운데 주의 말씀을 두고 많은 씨름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는 생애를 다해서 주의 말씀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고 씨름했고 상황이 어그러질 때 그 말씀을 적용함을 통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두 번 왔을 때에도 그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 가운데 스스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그의 대적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때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쾌재를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인격이신 그분이 그의 생애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관점을 참 많이 시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더 한 발짝 더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있죠. 어떤 남녀가 두 달 정도 사귀다가 헤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난 저 사람 알아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40, 50년간 살아온 한 부부가 서로 아는 것에 대한 그 알매 서로에 대한 그 지식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행동 하나, 말투, 표정 하나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압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 부부를 식사에 초대했어요. 저 말고 아내에게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이제 문의했다라고 하십시다.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토요일 날 정하죠. 널널한 시간들이니까. 토요일 날 시간대를 잡으려고 할 때 제 아내는 저에게 의견 묻지 않고 안 된다라고 할 거예요. 왜요? 뉴질랜드에 온 이 10년간 제가 토요일 날 집 밖으로 나가서 일을 본 것은 두세 번밖에 없거든요. 결혼식 때 한 번, 한국에 있을 때 그 두세 번밖에 없는 것을 10년간 보아온 아내가 토요일 날 식사 약속을 잡을 리가 없어요. 나를 알기 때문에. 저에게 묻지 않고 그렇게 스스로 결정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이 숙제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관점을 보기를 원해요. 저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주님의 관점 시각을 학습해 주실 수 있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소가 만들어내는 냄새, 소가 만들어내는 지저분하고 더러움, 그것을 넘어서 소가 생산해내는 유익함까지 보게 하시는 주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프리카 속담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우리는 멀리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원한 비전을 품은 멀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멀리 가기 위해서 누군가 함께 가야 되고 좋은 자와 함께 가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사람의 진가를 발견하는 가운데 그가 풍기는 내 마음에 안 드는 나를 아프게 하는 뭔가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은 가운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는 그 사람의 생산성, 가능성, 잠재력 그것까지도 보는 것 가운데 그를 동반자 삼아서 가는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이시라는 것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지혜이신 그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좋은 자가 되시고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내 안목을 열었다면은요 우리 삶 가운데 불만족을 일으키고 고통을 일으키고 하는 어떤 존재, 상황, 사건, 일에 대해서 보는 그 관점까지도 다르게 보는 대로 인도해 주시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함께 신명기 20장 19절 잠시 열어주십시오. 구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신약에 나온 진리와 다양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합하는 그런 작업을 2020년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명기에서 발견한 어떤 진리가 다른 오늘과 같이 잠언서에 연결이 되면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예언서에서 이것이 이 뜻인가라고 했는데 의미를 가져서 내 마음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20장의 소제목은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이렇게 붙여 있을 겁니다.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적군과 대치하여 전쟁을 수행할 때 이러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휘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주변국과 대치하여 적국을 점령하려고 적의 영토에 들어가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군사가 이동하기 위해서, 진을 치기 위해서 여러 수목들이, 과일이 있는 수목들이 막 널려 있어요. 근데 적의 땅이니까 쉽게 이걸 베어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 이것이 정복되면은 너희들을 위해서 가시를 맺어줄 땅인데 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잠언 14장 4절에 주시는 이 안목을 갖게 되면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 내가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어떤 사람의 가능성을 주님의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고 낙인을 찍어버리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시점, 관점 보는 시각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에 대해서 바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끝내버려요. 주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하실 말이 정말 많으신데 분뇨악취와 사로찌꺼기가 이렇게 늘려있는 파리들이 만들어내는 이 지저분한 환경처럼 이것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부정과 불편을 일으키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근데 빨리 낙인 찍으면 안 됩니다. 빨리 단념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주님께서 품고 계시는 생각을 구해야 돼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가운데 날 불편하게 하고 고통을 가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축사를 뛰쳐나갈 것이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소와 눈이 마주치면서 누룽아 정말 고맙다. 주님께서 주시는 도우심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이 고백이 가능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양과 같아서 쉽게 자리 이탈하고 우리는 양과 같아서 쉽게 속단하고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 그 신양 낙인을 찍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 안목, 시각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